이제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들었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피돈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와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성도님들은 혹시 그런 찬양 있으십니까? 언제 배웠는지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데 아주 어릴 적에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전체는 기억나지 않고 후렴만 기억나는데 그게 되게 또렷하게 기억나는 혹시 그런 찬양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찬양이 몇 개 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계속 기억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이 찬양이 앞에 부분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후렴만은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늘 이 찬양을 부르곤 하는데 성도님들도 그런 찬양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그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찬양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모세는 알거나 또는 홍해를 건넌 사건은 사람들이 대부분 압니다. 또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하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극적인 요소가 이 출애굽기 안에는 매우 많습니다. 출생의 비밀도 있고 악을 물리치는 이야기도 있고 주인공의 성장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 가지 재앙,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등등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의 일들이 출애굽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출애굽 사건의 시작, 원인, 이유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창세기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출애굽기의 시작은 8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창세기 후반 부분을 보시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을 큰 위기에서 구했는지, 그리고 애굽이 요셉과 그의 가족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위에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소제목에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분명 거주할 곳을 내어주었고 거기다 요셉은 애굽을 기근에서 구한 영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 1장 시작 부분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고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이 8절에서 사용된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알다라는 동사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하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이 알다라는 동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걸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 총에서 총알을 발사하는 그 장치를 뜻하는데요. 어떤 사건의 시작점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트리거는 요셉을 알지 못함인 것입니다. 이 알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출애굽기 5장 2절과 7장 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5장 2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0장을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이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8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리고 1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이 두 구절을 살펴봤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7장, 8장,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10장을 말씀하실 때 이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이 알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의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생각이 9절과 10절로 이어집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의 새 왕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 많게 되면 우리의 적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할까 봐 우리를 배신할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의 결과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 그리고 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다에서 길을 따라 움직이는 항해와 많이 비교합니다. 아무런 길도 없고 방향도 알 수 없고 폭풍이 언제 몰아칠지 바다 밑에는 무엇이 있을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동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모습이 인생과 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셨는데 정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두려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보면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언제 좋은 직장을 갈지, 내가 언제 결혼을 할지, 내가 언제 자녀를 낳을지, 내 가정의 미래를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다가올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이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아이의 미래가, 내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함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줍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나갈 때 미래의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을 알았다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제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자신이 살아나올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았다면 칼을 들어서까지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지 못해요. 10층, 11층에 가면 베란다에서 밑을 바라보기만 해도 막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기구도 잘 타지 못합니다. 제가 탈 수 있는 놀이기구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급류타기라고 하는 이렇게 물을 통나무 타고 내려가는 건데 저는 그걸 타도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바다도 무서워합니다. 제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저는 무서워합니다. 비행기도 무서워하고 두렵기 때문이죠. 혹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아프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놀이기구를 타면, 막 청룡열차를 타면 이 안전바는 튼튼할까? 막 내가 떨어지진 않을까? 물에 들어가면 막 발이 닿지 않으면 어떡하지? 전 수영도 잘 못하는데 물에 빠지면 죽진 않을까? 누가 날 구해줄까? 나는 1분도 숨을 못 참는데 얼마나 아플까?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그 재밌는 놀이기구도 타지 못하고 제가 20살 때부터 쭉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매년 놀이공원을 갔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늘 입장권을 끌고 돌아가서 아무런 놀이기구도 타지 않습니다. 자유형권도 끊지 않고 그냥 입장권만 끊고 돌아가서 하루 종일 아이들 타는 것만 보고 있는데 그 벌어나지도 않을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인간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또한 성경 이외에 수많은 인간들의 역사를, 오래된 역사들을 봐도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술이나 점쟁이, 별자리 등을 통해서 미래를 점쳐보죠. 수천 년 전에 문명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원시인들도 달의 모양, 별의 모양을 보면서 내일 날씨는 어떨지, 미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점치곤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제일 처음 한 일도 주술사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 곁에는 늘 그런 주술사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미래에. 내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나라를 쳐들어갈지 말지, 전쟁에서 이길지 말지를 늘 그런 주술사들을 통해 물어봤던 것이죠. 2021년인 지금도 로봇이 사람 일을 대신하고 요즘 식당에 가면은 서빙을 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음식을 로봇이 갖다 주는 거죠. 주문도 기계로 하고. 저도 경북대 병원을 갔는데 접수를 하는 기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없었으면 접수를 못했을 텐데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모여서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한 지금 이 시기에도 사람들은 점을 봅니다. 손금을 보고 이 손에 줄이 어떻게 가졌는지 일자로 가졌는지 휘었는지 휘었음은 언제 휘었는지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휘었는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서 휘었는지 관상은 어떤지 눈썹과 눈썹의 길이는 어떠하며 뭐 인중의 길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생년월일은 언제인지 아침에 태어났는지 저녁에 태어났는지 이름의 한자는 뭔지 그런 걸 가지고 언제 결혼할지 결혼하면 잘 살지 애는 몇 명이나 낳을지 내가 사업을 하면 성공할지 말지 그런 걸 물어보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순엉터리라는 걸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에 구슬한다고 수백만 원의 돈을 갖다 바치고 관상을 바꾼다고 성형도 하고 손금 성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손금을 바꾸는 거죠. 생명선이 끊어져 있으면 단명한다고 하면 이걸 길게 만드는 겁니다. 오래 살려고. 그럼 손금이 막 이렇게 손목까지 가 있으면 그렇죠? 안 죽겠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이 그만큼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거에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의 부작용으로 10절에 새로운 애굽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딱 생각난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서른 정도 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공무원 시험을 3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청년이 시험에 붙을 때까지만 일을 한다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청년은 외동아들이었고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빨리 붙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근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까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이 계속 그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청년부 임원도 시키고 교사도 시키고 찬양대 일도 시키고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막 주보도 만들라고 하시고 사역자들이 하는 일까지도 다 시켰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3명 있었는데 그 청년 말고 2명은 시험을 합격하면 교회를 온다고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만 열심히 교회 일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시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교회 일 하는 건 좋은데 좀 지혜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만약 성도님들의 자녀가 이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곳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때 교회 일을 좀 덜 하고 융통성 있게 적당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고 합격한 후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학문적인 지식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절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요일 힘들게 일을 하시고 몇 시간 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에 오는 것,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쉴 수 있는 주말에 쉬지 않고 아침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놀러 갈 수도 있는데 놀러 가지 않고 끝까지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안 해도 누군가 다 할 일들인데 내가 감사함으로 나서서 굳이 교회 일을 하는 것, 전부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지혜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말이 아닌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애굽 왕의 기준에서는 지혜로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줄이면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나침판을 통해 방향을 알고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렵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세상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 구주로 삼으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기억하셨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쭉 살펴봤던 1장 8절에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는 확실히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몰라서 잊어버려서 그 고통 속에 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걱정과 고민, 근심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짓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걱정 많이 하고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왜 치고받고 싸웁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감정과 경험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이기적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고 손해만 본다 그러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과 명예만을 쫓는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살려고 아등바등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기억하는 것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등바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력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릴 적에 집에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의 전화번호부. 다 집에 있으셨나요? 기역, 니언, 직을 이렇게 순으로 돼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 적어두었었죠.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 전화번호부가 없으면 전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권사님, 장로님 전화번호를 다 외웠는데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다 못 외우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외울 필요가 없죠. 다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저도 부모님 전화번호 말고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필요하면 기억합니다.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전화번호부가 나에게 꼭 필요하고 기억하면 전화번호부든 핸드폰이든 기억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기억력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력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